신앙을 찾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언어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편지가 되어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는 게 말의 힘입니다. 왜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말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도 말을 할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생성하는 힘, 창조해서 내는 힘, 생명을 탄생하는 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시겠죠.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구사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요한복음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의 외침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는 것.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벌뱅크라는 사람이, 벌뱅크라는 사람이 화초를 굉장히 좋아하고 화초 기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은,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화초와 대화를 나는데, 선인장은 가시가 많잖아요. 어떤 선인장이 유독히 가시가 많고 길고, 그래서 그 선인장한테 가서 대화를 했다 그래요. 선인장아, 너는 어찌 그리 다른 화초보다도 가시도 많고 길고 그러느냐? 네가 이렇게 가시가 많은 이유는, 이 험난한 세상에 네가 두려운 것이 있고 네가 무엇인가 너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시를 돋우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의 두려움을 풀고, 네가 너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풀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선인장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요, 어느 날몇 달이 지난 후에 이 선인장의 그긴 가시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그 가시 없는 선인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게 이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라는 그 자연 농법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비료나 농약이나 모든 걸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르긴 하던데, 사과 농사를 하는데 막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병충해나 여러 가지, 그런데도 그 가수원에 가서 사과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너 얼마나 힘드니, 이 병충해와 여러 가지 싸우는데 조금만 참고 견뎌라, 죽지 마. 그러면서 그 사과 나무마다 가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웃밭에 있는 사과 나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왜냐면 옆에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결과 근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그 사과 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그 과실이 잘 열려서, 그 사과가 일본에서 판매되기에 썩지 않는 사과래요. 그 사과의 심까지도 다 먹는다 그래요. 심지어 그거로 만든 스프는 1년 예약을 해야지 1년 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품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도 사람이 우리에게 다스리랬듯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과나무는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보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더 심해져서 심지어는 우리가 마귀의 형상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모든 만물과 또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 말의 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 잠언 18장 21절인가 이렇게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회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이 새치현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정말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사실상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실증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형제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 같은 이 사람의 말도 말을 하면 손을 들었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곳에 이제 나무가 12그루가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에다가 뭐 유다나무, 베드로나무, 뭐 제자들의 12 제자 이름을 쫙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 그 관광객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보고 어떤 그 뭐 요한 나무 같은 경우는 그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 요한의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다른 나무들은 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아 유다 나무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판 그런 나무라고 하면서 저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다 나무는 사실 나중에 결국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간단한 예지만 인간의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에는 힘이 있다는 놀라운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 기사님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링 테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쇼가 아닙니다. 자, 송 기사님 말을 두 번 하는데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두 번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네.
힘껏 한번 줘보세요. 절대 안 떨어지게. 오, 진짜 세시네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미움의 사람이다.
나는 미움의 사람이다.
한 번만 더요.
나는 미움의 사람이다.
꽉 치세요. 아까보다 더 꽉. 쇼가 아닙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의 말의 힘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상처를 주셨고 또 어떤 상처를 받으셨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회복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저기 그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말 어떤 나무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다가 말을 하면 이건 나무에다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옆에서 귀찮게 하면 지금 바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아이들이 또 아내에게 그렇게 했으면 아내가 반응이 틀려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귀찮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마 가져가지고 우리 집 뒤에가 그냥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옆에 밭들이 여기저기가 툭툭 터져가지고 무너져 내려서 폭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보는 순간 야 참 이거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이제 아 이거는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주님께서는 나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집사람은 빨리 나가보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모임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갈 거냐 말 거냐 이러길래 우리가 사는 길은 형제자매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서가지고 저걸 붙들고 있어서 안 무너지면 내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의 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갔다 오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을 우울해 있는 것보다는 가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집사람이 아주 근심이 태산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던 데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아 이제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와서 마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환경을 환경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도 뭘 해가지고 왔는데 야, 이것밖에 못해 좀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애가 다음에는 더 못해요. 근데 오우 잘했네 이런 부분은 이것만 고치면 더 좋겠다 라고 하면 진짜 잘해요. 아주 잘하는 걸 보고 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의 말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언어를 쓰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역할을 한다.
제가 또 이렇게 이걸 준비를 하면서 아까 이제 하나의 그런 말이 가지는 얼마나 강력한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그 과학자인데 그가 이제 눈의 결정체가 같은 육각형이긴 하지만 다 다른 그런 모습에 좀 궁금 그 다른 모습을 보고서 아 그 눈을 만드는 그 물이잖아요 원래 그게 그래서 물의 결정체도 어쩌면 다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8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그 물에다 어떤 말을 갖다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그 모양의 결정체를 갖다 눈에 사진 찍어서 굉장히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으로도 우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말 뭐 사랑하고 격려해 줄 때는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말했을 때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다 모든 것이 그런데 죽여버릴 거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가운데가 아주 공포스러운 검은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되어 있고 또 나 정말 내가 너무 싫어했을 때라든지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한결같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은 아주 그냥 좀 끔찍하기까지 한 그런 어떤 결정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친절하고 정말 그렇게 감사의 말을 할 때는 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그분이 발견하고서 책을 낸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걸 볼 때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물이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언어가 지니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어젯밤에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어렸을 때나 정말 상처 줬거나 그런 말이 있으면 뭔지 좀 말 좀 해봐.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런 말이 있었대요. 조용히 해.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거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어 내가 정말 너무 미안했어. 그랬더니 뭐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자랄 때 좀 상처를 주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고 제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먼 사람들보다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 주고 상처를 주면 또 날라오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같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방금 목사님께서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 그런 수단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또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말을 우리가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들어서 그 생각과 어떤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착화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혀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이 작은 지체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래서 생애를 불사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쉬지 않은 악이며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그 참소의 그 말을 들음으로써 사단은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참소하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저는 공부방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칠 때 참 되게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안 들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니네들이 공부를 하러 왔으면 선생님이 주는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니네들은 선생님 가르친 방법대로 안 하니까 안 돼 라고 단정을 하는 말들. 그러니까 애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터득한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안 돼 라고 단정하고 이제 자녀들이 집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일단 먼저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 그렇게 하면서 애들에게 실망을 먼저 안겨주더라는 거죠. 참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 좀 이렇게 한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마음에서 거듭난 어떤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 예수님께서도 너의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을 할 때 가까운 이웃에게 언연 중에 나도 모르게 던지는 말들이 그런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정말 참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의하고 많이 했죠. 제가 어떤 영감의 말씀을 책을 보면서 참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봐서 읽어볼게요. 거듭나지 않은 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탄이 참소하는 혀는 교활한 혀, 수근수근 거리는 혀, 잡담하는 혀, 가당찮게 간섭하는 혀, 덕과 같이 교묘한 질문을 던져 그들을 사탄의 괴임에 빠지게 하는 혀, 다른 이가 악한 추측을 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원근설적 유도하여 미끼를 던지는 혀, 험담하는 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술하는 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아주 가혹하게 하는 혀, 질투와 시기를 숨기기 위하여 점잖게 내뱉는 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 혀, 선을 악으로 덮어 씌우는 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금만 공개하는 혀, 적당한 기회를 기다렸다 험담의 보자기를 펼치면서 웃음거리로 재미있는 흥미거리로 만드는 혀, 끊임없는 가십을 하는 혀,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나쁜 사탄과 같은 거죠.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저도 지금 황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이란 것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지난 날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날카로운 혀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까. 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낸 그 상처들을 다 이렇게 아물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죠. 아까 정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딸, 가족들, 또 같이 교제하던 형제자매들,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까 생각하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지금도 사실상 아프죠. 제가 우리 작은 딸이 예전에 굉장히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을 멀리하고 또 저에게도 마음을 멀리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때가 있었냐면 지금은 마음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밤에 굉장히 저랑 갈등을 이렇게 겪고 있고 대화도 별로 없을 때 저는 왜 그런지 사실상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지만은 그래 별로 못 느꼈고 근데 아이는 제가 한 말에 의해서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제 실제 내적인 상태가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는 내가 아이한테 한 그 말에 대한 상처를 안고서 아빠가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냐고. 그게 무슨 얘기죠? 뭐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 그러면 자기는 대학 입시를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다. 근데 우리 딸 스타일이 잘 공부를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쟤는 뭐 대학 가기도 좀 힘들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너는 4년제 대학 아니면 아빠는 넌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들어가면은 그때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랬는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붙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한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너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넌 참 운이 좋다. 어떻게 붙었니? 근데 얘한테는 그 말이 마음속에 완전히 상처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냐고. 그 아이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기억도 안 났어요, 사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정말 혹시라도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길 제가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 이 우리가 말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데 정말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간단한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인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의로 이끌고자 오신 분이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간혹 뭐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세대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주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고 슬퍼하면서 우셨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표현이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대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좋은 책 같은 걸 봤을 때 특히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어저께도 보니까 줄이 엄청 많이 쳐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론으로 너무 잘 알아요. 아, 참 좋은 말이다.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갖다 정말 부드러운 말로 해줄 때 그 말이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내리는 정말 고요한 이슬과 같이 부드러운 빗줄기와 같아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까라는 그런 것들을 온통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까 저기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내 마음 자체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수없이 줄을 치고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냥 어떻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 겉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일단 내 마음 자체가 온전히 변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깥으로 더 배어나오지 않나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서 그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계속 씨앗을 심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내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엄중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 동안 하루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적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사에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동서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여기서 이제 각자 거듭나기 전이랑 거듭나시고 난 후에 이 언어 생활이 틀려지셨을 텐데 지금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언어 생활이 바뀌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 이렇게 경상도 사람은 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저 같은 경우 성격이 약간 내성적인 그게 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겉으로 표현 안 해요. 특별히 이제 근데 사랑의 표현을 많이 안 하죠. 입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잖아 사랑하자. 근데 하나 이렇게 제가 진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말씀으로도 하셨지만은 이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 아내에게 아 오늘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니까 아내가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어떤 산 증거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애들에게도 아 요즘은 어때 어때 하니까 애들이 어두웠던 얼굴들이 점점점 이렇게 피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으로 더 불편함을 주게 되고 더 어려움을 주게 된다. 왜냐하면 표정을 살피게 되고 가족인데도 아빠의 표정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애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을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참 애들이 긍정적으로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적극적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언어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에서 그 연초가 되면 권하는 이제 뭐 책 같은 거 뭐 아니면 사자성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해에 이제 나름대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경청이라는 그 책을 한번 해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이제 뜻은 뭐냐면 귀로만 이 그 듣지 말고 말하는 사람의 눈과 목소리와 말투와 몸짓을 통해서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모모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미카엘 엔덴가 그렇게 작가를 기억하는데 그 모모라는 이제 소녀는 로마의 그 배경이 경기장 그 근처 어디에서 이제 살았던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그 모모라는 아이는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아예 어린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모모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모모의 그 아주 그 영혼 깊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잘 들어줬을 때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좀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전심으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만져가면서 우리가 듣는 게 대화에서는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이런 것들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 보면 너무 우리가 혀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좋은 책을 읽다가 그 생애비에서 나온 의라는 책인데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우리가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다. 부지런히 우리가 수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를 바르게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 분야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올바른 언어 속성을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다라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수련해야 하는 그 달란트인데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어느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써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서 수련해서 사용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활동 분야에 관계가 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는 물론 피차하는 교제에도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말할 때 쾌활하게 말하고 순결하고 정확하게 말할 뿐 아니라 친절하고 예절 있게 말하도록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사람의 심령에 내리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심이라고 하셨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은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수양의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생활이다. 자녀들은 매우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와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말을 배워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온순하고 참되고 순결한 말이 저희 입술에서 흘러나오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저희는 저희 자녀에게 교훈과 모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것이 부모들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아멘.
그래서
아멘.
언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갈 때 가능하다.
아멘. 예. 아,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잠언 4장 24절에 교유를 내 입에서 버리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내가 부족한 입술 중에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탄식할 때 그게 있는 쓰랍 중에 하나가 그 단에 취한 빈수풀 입술에 대해서 정하게 하였다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이 늘 부정한 가운데 이 제약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늘 제단 수풀로 찢어서 정결하게 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도록 표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멘. 저는 우리 서정희 님의 아름다운 시를 하나 간단한 시를 하나 적어왔습니다. 메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큰 소리로 울려 내려 다시 내게 돌아와도 부끄럽지 않을 말만 하십시오. 울리고 퍼져 누가 듣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 말만 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한 말들을 만날 것입니다. 크게 울려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생명과 창조와 사랑의 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